제 처가 저한테 좀 친절한 사람이 좀 돼야 된다. 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을 좀 베풀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친절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친절하다. 예, 그 다음에 친절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아주 좋은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오늘 표준 국어 대사전에 가서 친절이 뭔가 그 정의를 이제 살펴봤더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게 이게 친절이다. 제가 이제 좀 그렇질 못해서 제 처가 이제 좀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대해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겹고 고분고분한 것 또는 그런 태도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친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절. 영어로는 kind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kind라고 하는 그런 그 형용사를 찾으면은 4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또 이거 명사형인 kindness를 찾으면 4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한 93번 정도 이 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그렇게 나오는 말이다. 자, 하나님의 친절에 대해서 디도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가서 보시면은 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핵심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영존하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친절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카인드니스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나거나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하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친절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 옆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베드로 후서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7절 가서 보면 형제의 친절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도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이거를 영어로는 brotherly kindness, 성도, 형제, 자매들끼리의 이런 친절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몇 가지가 우리 삶 속에 더해져야 된다. 첫 번째가 열심을 다해서 믿음에 좀 믿어서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되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해야 되고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 경건한 그런 그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이런 그 덕목 중에 하나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이렇게 친절함을 보이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냥 두 구절만 살펴봐도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구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친절하신 분이구나. 성령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도 친절하신 분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카인드하다고 하는 거를 모세라고 한 사람이 그 당시 사람들, 온 세상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카인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미크하다, 미크니스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하는 걸 보고 바로 그 앞에서 직격탄을 쏴서 그래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이 바울도 친절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카인드니스, 우리가 이렇게 학교에서 예절 배우거나 뭐 이럴 때 할 때 그 카인드니스, 그 친절과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여러분 하나님이 친절하신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심지어 아이들까지라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친절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친절이 이런 그 정의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친절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큰 오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친절은 이렇게 좀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냥 나긋나긋하고 굴종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예스 무조건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비판 전혀 안 하고 다 옳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다 옳죠, 이렇게 하는 거를 친절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친절은 그렇지 않다, 이런 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난 한 세 달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이후에 탄핵 정국이 이제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가운데 나라가 좀 이렇게 청소가 되는 이런 그 정화 현상이 생기는 거를 여러 군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에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비성경적인 것들이 어느 면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목사들이 아주 요주의 인물로 아주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예요. 김상현 대표. 근엄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수염도 있고. 조금 이따 이제 미국의 폴 워셔라는 사람을 보여드리겠는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콧수염도 기르고 목소리도 굵직하고. 그런데 요즘 매일같이 유튜브에서 그가 전달하는 그 내용이 목사님들을 떨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목사님들을 떨게 만드는 그런 내용, 그거를 매일 전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그 인물이 여기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입니다. 저는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뜨길래 대개는 이제 제목만 봅니다. 제목만. 자신이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재원 목사가 이제 결혼 주례도 해주고, 그래서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교회가 이제 제일 좋은 교회라 거기 다닐 거다 이렇게 이제 호언장담을 이제 합니다. 뭐 자기 교회가 이제 좋은 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 뭐 자기 자유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매일 온누리교회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영상. 그러면서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진화론 반대해야 된다, 목사들이 공산주의 반대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는 목사는 퇴출을 시켜야 된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 얘기도 하는데 주로 온누리교회를 갖고 얘기해요. 자기가 다니는 온누리교회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가 온누리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영상을 매일같이 이제 올립니다. 여기 제가 본 영상은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 그래서 이재훈 목사님에 대한 무슨 성토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재훈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다, 이 창조와 진화 이런 거 해서 꼭 창조편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 진화론 반대한다는 거 직접 목소리를 내고,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 이런 것도 목소리를 내고, 또 공산주의 이거 반대하는 거 좀 기도 제목으로 올려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 기도 제목도 올려주고, 그래서 아주 자기 이제 이재훈 목사님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예. 아,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나의 영상이 올라간 거예요. 또 하나의 영상. 가서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 온누리교회 장로다. 이런 그 제목으로 밑에 가서 보니까 골수 민주당원 정일영 국회의원이 온누리교회 장로라니. 이런 제목의 영상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 이게 7분짜리가. 아,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제가 송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송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정일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정일영. 그리고 온누리교회는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스타일로 전국에 이제 교회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아, 이제 그래서, 아니,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온누리교회 목사님 칭찬을 어저께 그렇게 하더니 아마 그걸 하고 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이제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분 26초 그 안에 이 정일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다. 그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퇴출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정일영이라는 사람이 인천 연수구 부정선거 논란이 됐던, 그래서 원래 민경옥 전 의원이 의원을 하다가 21대 총선, 22대 총선, 여기에서 이제 이 정일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민주당 의원이 장로로 앞에 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온누리교회 목사가 좌익은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선포하겠느냐. 저한테 이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국대 떡볶이 이 김상현 대표가 저 사람을 퇴출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죠. 저분이 내란 속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해라.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내란죄 줬어요? 무슨 내란 속에, 아직 법 정해진 것도 없고 결정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파트 나와서 이렇게 하면 거기 플랜카드에 저렇게 걸려 있어요. 저 정일영이 저 올려놓은 저 플랜카드 이런 거 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저짓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이 장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 영상에 또 그 다음 거 가서 보시죠. 김어준 또 프로그램에 나와갖고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등에 대해서 서로 그냥 낄낄대고 웃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 그러고 지금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다 이러면서 온누리교회 장로로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아주 이제 성토를 하는 거예요.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온누리교회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아, 이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폭탄주를 즐기는 정일영. 이렇게 해갖고, 저는 뭐 폭탄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데 가서 보니까 무슨 소주 잔이 있고 뭘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 큰 뭐가 있어갖고 섞어갖고는, 그래갖고서는 쭉 마시는 저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하여튼 정일영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아주 톡톡히, 지금 어려움을 이제 당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어디 교회 가겠습니까, 여러분? 장로라고 한 사람이 저렇게 폭탄주를 저렇게 만들어서 지금 마시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영상을 올리고 게시물을 올리고 그랬더니 이 김상현 대표에게 어떤 장로님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아, 정일영이라는 사람 내가 아는데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런 사람은 절대 저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 대판 싸웠다. 그런데 내용을 적어서 올린 거예요. 그 올리고 나더니 또 그 다음 날인가는 더 사랑의 교회인지 그 이인호 목사인가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 광화문 광장에 나온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이단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폈다고 또 해서 그 사람 영상을 또 잘라갖고 그 사람이 말한 걸 또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저기에다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아예 그냥 직격탄을 민주당을 지지하는 온누리교회 목사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 온누리교회 목사 가운데 예,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런 목사는 퇴출을 시켜야 된다. 아 이렇게 이제 또 강력하게 올리더니 그 다음에 또 온누리교회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민주당 지지 온누리교회 목사 또 예, 그 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들 중에 진화론 옳다고 하고 공산주의 지지하는 자는 다 내쫓아야 된다. 예, 저도 감히 잘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이렇게 아주 그냥 대놓고 예, 그렇게 지금 이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번 탄핵 사건 때문에 드러난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우리 사랑 침례교회, 미국의 침례교회 이런 데는 성직자 계급 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든 아니면 이런 성도든 다 형제요, 자매요, 이제 이렇게 교회 와서도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다수 한국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천주교에서 이제 나온 그런 그 교회들이기 때문에 다수의 목사들이 본인을 성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을 평신도라고 불러요. 평신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평신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한국교회만 있는 그런 말인데 자, 그래서 목사 빼고 나머지는 평신도. 예, 목사는 성직자, 너희는 평신도. 이런 구조로 지금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돼 있어서 천주교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제 있는데 대다수 목사들이 평신도라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평신도가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를 향해서 그것도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향해서 포문을 연 거예요. 마치 마르틴 루터처럼 포문을.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동성애 뭐 낙태 그 다음에 여기 진화론 뭐 이런 거 하는 목사는 다 퇴출을 시켜야 되고 온누리교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렇게 술 마시고 폭탄 좀 마시는 자가 어떻게 온누리교회 장로가 될 수 있냐 그러고 아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면 그러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거침없이 성경의 진리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이름까지 다 대고 폭탄 좀 마시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참 저 사람 좀 사람이 친절하지 않은 사람이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 사람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예. 한번 제가 그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수의 성도들이 아, 저렇게 하는 건 저건 불친절한 거지. 예,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폭탄 좀 마신다 그러고 장로하면 안 된다 그러고 내쫓아야 된다 그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마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오늘 제목처럼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렇게 말하고 거침없이 말하고 옳은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를 불친절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지난 한 세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정말 탄핵이 이거 인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 정말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이제 거의 뭐 대세가 기울어져 이제 가니까 이제는 이제 거의 그런 방송 이제 삼가고 뭐 들을 시간도 없지만 대개는 사실 이렇게 제목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메가더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복음적인 그런 그 영상들이 이제 다시 또 정신을 차려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저께인가 그저께 폴 워셔가 뜬 거예요. 이 영상에 폴 워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염 빌르고 아까 국대 떡볶이 그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이분이 떴는데 이분의 영상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When kindness becomes a weakness 이렇게 썼어요. 친절하다고 하는 게 연약함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 사람들은 친절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나긋나긋하고 굴종하고 그저 하자는 대로 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거를 친절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폴 워셔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강한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간에서 있지 않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친절은 그런 거 전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더라 해서 17분인가 되는 거를 제가 다 듣고 그리고 우리 가족방에 올렸습니다. 엄마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이거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이제 했어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딸만 있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엄마 편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아빠가 좀 나긋나긋하게 안 한다. 이러한 그 비난을 제가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싶어서 일단은 올렸어요. 다들 좀 꼭 들어야 된다 이거를. 근데 아무 응답이 없더라고요. 들었다는 응답이.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폴 워셔가 이야기한 거를 여러분에게 일단 그대로 먼저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이제 막 brothers and sisters, we live in age where kindness has been twisted. 친절이라고 하는 게 왜곡된 이러한 시대에 우리 형제 자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지금 폴 워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폴 워셔 얘기하는 거 제가 그대로 통역한 거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리는 겁니다. 친절함이 왜곡된 시대 혹은 심리학자나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친절함이 재정의된 현 세상에서 친절함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것, 관용, 다시 말해 누가 뭐라고 했든지 다 참아주는 것, 그렇죠? 이것으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세상에서 카인드니스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다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낙태고 뭐고 동성애고 트랜스젠더고 뭐고 다 수용해줘야 그게 카인드한 거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친절함 그러면 다 수용하는 거 관용 베푸는 거 이게 친절함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시 말해 어느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게 친절함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 불쾌하게 이렇게 느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말만 해야 된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 폴 워셔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할 때까지는 폴 워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친절은 용기가 없거나 약하거나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그들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죄에 대해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대 떡볶이 그 김상현 대표가 지금 얘기한 게 그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 그게 죄를 보고 죄를 지적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 의미의 친절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거부당할지 않을까 이게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인 그런 친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속아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결코 그 불의와 맞서지 않고 죄악을 보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보고도 결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악에 맞서서 굳건히 서지 않는 것, 그렇죠? 이런 거를 많은 분들이 속아갖고 그게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항상 친절했습니까?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말 예수님이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렇죠? 사람들이 두려워갖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건 죄 아니야 그냥 넘어가자고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불쾌히 만드는 일이나 말하는 거를 피한 적이 있냐. 예수님 주변에 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종교적인 그런 그 위선을 행할 때, 아유 또 이거 지적을 하면 그러면 또 저 사람들 불쾌하게 여길 테니 내가 지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하고 피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그 자리에서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폭로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셨다. 심지어 마태복음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눈먼 인도자, 눈먼 인도자라고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지옥의 자식들, 그렇죠? 뱀들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심하게 비판을 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요한복음 2장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하나님의 집을 망쳐놓는 걸 보고 그들의 그 부패한 그런 모습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냥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을 만드셔서 이들 내쫓고 하는 그런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분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 카인드니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도 강조하는 덕목이고 세상 사람들도 카인드니스를 강조하고 좋은 거예요. 상냥하게 대하고 제가 상냥하게 대하지 못하는 거 그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성경의 친절하고 그다음에 세상의 친절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매우 다르다는 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친절은 진리에 근거한 거고 의로운 일에 대한 열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면서 탁자를 뒤엎고 그렇죠 노끈을 만들어갖고 이들을 내쫓았냐.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일. 그래서 이 열심,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이 이분을 삼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세속적인 친절은 그냥 무조건 받아주자는 거예요. 또 갈등을 회피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하고 갈등 생기잖아. 그러니까 갈등 이거 회피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갈등 일으키지 말고 그 얘기하지 말자.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그 세상적인 친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친절하고 성경적인 친절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이 거짓 친절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은 불신앙하고 타협하게 되고 이렇게 타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친절은 주로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끼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좋을까 나쁠까, 그렇죠?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려고 여기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도 죄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수용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는 거를 그렇게 이제 세상적인 사람들이 친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세상의 친절은 잘못을 구분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다 수용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위로만 해주는 거야. 잘못해도 그거 다 주변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꼭 이 사람이 잘못한 거냐 이렇게 이제 위로해주고 이 사람이 교정이 돼서 올바른 길을 찾는 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친절이다. 다시 말해 진실이 없이 사랑만 외치는 거, 진실이 없이 사랑만,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가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진실이 없는 그런 사랑만 외치는 게 그게 세상적인 그러한 친절이다. 자,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 그건 뭐냐? 주위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무슨 죄를 짓든 그 죄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선택한 거 아니면 그 죄를 그저 긍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한 거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사람 마음 아프게 그게 뭐 죄다, 동성애다, 트랜스젠다, 이게 성전환인거 이런 거 얘기하면 이 사람 마음 아프니까 그런 거 얘기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종류의 친절은 죄와 회개에 관한 어려운 대화를 그거를 직시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꼭 피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동성애, 낙태, 공산주의 뭐 이런 거 해도 아이 그거 이게 그 사람 생각이니까 우리 그냥 얘기하지 말고 또 그 얘기하면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다 이게 문제가 생기니 그냥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와 회개에 대해 말하면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또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 복음을 가지고 전달하러 나가면 꼭 뭘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또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니까 그 기분 나빠하는 거를 뭐하러 굳이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타협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잠언 14장 1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쉬쉬하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 같은데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폴 워셔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직시하고 엄청난 것과 같은 죄가 있어요. 그럼 죄를 직시하고 그거 이거 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친절은 성경적 의미의 친절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돼서 까딱 잘못하면 공산주의 사회가 지금 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입 뻥긋하지 않고 그렇죠? 맨날 사랑하자 그러고 덮어주자 그러고 이것만 이야기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친절이 되고 성경적인 친절이 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폴 워셔가 그런 친절은 마음 아파할까 봐 말하지 않는 그런 친절은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속임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 성경적인 친절은 그런 친절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친절은 단지 사람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친절, 성경적인 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앞에 사랑만 얘기하고 진리를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 낙태, 트랜스젠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악한 거고 진화론 악한 거라고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죄를 보았을 때 침묵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해주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라고 그렇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친절은 다 이런 친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친절은 다 이런 친절이었다. 예수님이 창녀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세리들 그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 많이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을 많이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꾸짖고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창녀지 계속 타고 세리 그 나쁜 거 돈 뺏는 거 계속 빼먹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친절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네,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죄 지어도 된다, 그냥 나한테만 오면 된다,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 용서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잖아요.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시고 친절을 베푸시는데 그 친절의 핵심은 뭐예요? 맨 끝에 가서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친절이다. 폴 워셔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친절, 베푸는 그런 친절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람 이거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근데 성경적인 친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다. 우리가 왜 낙태가 나쁘고 동성애가 나쁘고 트랜스젠더 하면 안 되고 공산주의 하면 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그렇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그 영원한 영혼, 그 영혼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 귀중한 그 영혼보다 그렇게 말 안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말 안 하니까, 죄를 지적해 주지 않으니까 행복해 하잖아요. 여기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우리는 참된 친절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폴 워셔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영어가 이렇게 되시는 분은 얼마나 강력하게 폴 워셔가 이야기하는가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가서 보면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목사가 쓰고 또 여러분도 꼭 목사가 아니라 해도 여러분도 가서 복음도 선포해야 되고 복음 선포하려고 그러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얘기하면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친절은 타협하지 않는 친절이다. 국대 떡볶이에 김상현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저 일이 실제로는 성경적인 그런 친절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 줘야 목사도 회개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그 장로도 폭탄 주고 다 끊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된 친절은 하나님이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그걸 지킨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악이라고 부르는 거를 그거를 스스로 용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교회 안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악이 팽배하게 될 때 이거는 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친절이다. 또 참된 친절은 그것을 죄라고 말함으로써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동성애 다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어요?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얘기해줘야 그래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친절, 그 친절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는 일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모순이 되는 친절은 성경적으로 전혀 친절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전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리, 진리, 이 버리고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현시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진리보다 관용을 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용을, 진리보다 관용을 택하려고 한다. 그 말 하면 싫어하니까 굳이 그걸 내가 꼭 얘기해 줘야 되겠나.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도 자식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를, 그걸 보면은 한 눈 내고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안 된다고. 아유, 근데 애가 또 마음 상해갖고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꼬이기 시작하면 그런 식의 친절을 아이에게 베풀면은 그 아이를 망치는 길로 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많은 신자들이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들의 비판, 또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 확고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러나 진리가 훼손이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가 훼손이 되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신자들은 믿음을 잃고 그 기초를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그 기초를 잃고 그 교회가 기초를 잃으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죄는 죄라고 얘기해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그것이 있어야 세상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 교회가 아유 또 저거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거의 다 막히게 되는 거다. 참 폴 워셔의 이 설교가 아주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설교는 아니에요. 본인이 원고를 작성해갖고, 그래서 17분 동안 이걸 하나도 틀리지 않게, 버벅거리지 않고, 그리고 그냥 쫙 이렇게 이제 한 그런 내용인데, 폴 워셔의 이 영상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는 이런 상대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다.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히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진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 진리가 희석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진리가 희석이 되도록 그런 발언을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반역을 일으키는 거다. 이분이 그렇게 썼어요. 영적인 반역을 저지르는 겁니다. 진리를 희석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인간의 승인과 바꾸는 순간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기 위해서, 아유, 그 말하면 또 싫어할 테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신실한 그런 위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냐, 마가복음 8장 38절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명백히 죄, 공산주의 이런 거 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가서 보시면 약 4000년간의 그런 역사가 나오고,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까지 약 1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정한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근데 가서 읽어보시면, 야, 이게 하나님 선민이 맞아? 그냥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꼭 어디 쫓아가요? 옆에 있는 주변의 이교도들 쫓아가고 저들은 자기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가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신들을 수용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 신전 거기에다가 심지어 이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에게 이와 같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런 암몬 사람들의 이런 모압 사람들의 이런 그 신을 거기다가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경배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망했고 남왕국 유다가 그래서 망했고 폴 워셔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그 동일한 위험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교회가 죄에 대한 회개,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중단하고 세상의 문화적 트렌드를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예배 드릴 수가 있나? 락 음악 꽝꽝꽝 돼갖고 귀를 찢는 이런 그 음악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그냥 주여 삼창하고 그러면 정신이 없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쓰러뜨리죠. 또 이런 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기복신앙, 번영신앙만 해서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얘기만 하고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잖아요. 세상 사람들 심리학자들의 이와 같은 그 추세 이거를 교회가 이렇게다 수용을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목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밀어내는 겁니다. 어제 LA에서 오신 한 장로님 부부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할 계기를 가졌어요. LA에 아주 굉장히 큰 뭐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오래되면서 이제 노인들 뿐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를 이렇게 가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니까 거길 들어갔더니 글쎄 시꺼멓게 해놓고 나이트클럽처럼 막 불을 반짝반짝반짝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갖고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걸 보고 진짜 어느 면 야, 이 교회가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시꺼멓게 해놓고 그래서 앉다가 오히려 의자를 못 찾아서 앉다가 쓰러질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시커멓게 해놓고 그러고 번쩍번쩍번쩍번쩍 하고 이러고서는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지금 교회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근본적인 그런 그 침례교회로 이렇게 해서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 그걸 다 세워놨는데 지금 모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모으려고 세상에 나이클럽을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갖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협된 진실은 종종 아주 미묘하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좀 양보하고 저쪽에서 조금 좀 이제 완화된 입장을 이제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야금야금 이제 들어오면 그러면 성경의 진실이 조금 지나가게 되면 다 가려져서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 친절해 보이죠. 예. 릭 워렌이나 이런 사람이 뭐라 그래. 뭐 청바지를 입고 오든 뭘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구도자 교회에 오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주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 그 적잖아요. 상담권 안에 무슨 식의 예배를 어떤 음악을 듣길 원하냐. 그럼 그걸 해주면은 그 식으로 예배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타협하는 거고 그게 친절인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친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친절이 아닙니다. 예, 그들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걸 두려워하지만 폴 워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사실 복음 자체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겁니다.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 거부한 사람에게 이것 자체가 이미 어떻게 불쾌한 거라는, 불쾌한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이미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주 불쾌한 거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결코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폴 워셔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대중적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진리는 사람을 속박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진리고,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친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진리와 타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이미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무서워서 할 얘기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굳건히 서라는 그런 부르심인데, 어려울 때도 굳건히 서야 되고 힘들 때도 굳건히 서야 되고 인기가 없을 때도 굳건히 서야 되고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될 때도, 심지어 어떨 때도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이 진리를 지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굳건히 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다. 심지어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사람들의 승인하는 거, 이거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방식대로 예수님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예수님 항상 인자하시고,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갈등 같은 거 일으키지 않으시고 피하려고 노력하셨고, 사람들 대할 때 결코 거칠게 대하거나 부정적인 얘기 예수님 한 적도 없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넌센스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칠게 말씀도 하시고, 진노하실 때 진노하시고, 그렇죠? 의롭게 분노하시기도 하고, 죄에 맞서는 거를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수동적으로 그저 모든 사람 다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인데, 그건 뭐냐? 죄를 지적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을 해서 알려주고, 그렇죠? 사람들 책망을 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친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를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하여튼 영어가 멋있어요. 영어가 멋있는 그런 말이에요. 예, 말을, 예수님은 책망 들을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 책망하는 거를 한 번도 두려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마태복음 23장 가서 읽어보세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세요. 무섭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을 직접 대면하고 그들의 종교적 교만, 위선, 속임수, 그렇죠? 그들의 거짓된 그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예, 계속해서 일로 나가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 폴 워셔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는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이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건데, 이거는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 예수님의 친절의 행위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죄를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그들의 악행을 보고 그거를 지적을 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거기서 빼내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해서 이들을 탁자를 다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내쫓고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라고 막 콘서트장,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로 쓰러지고 그냥 이런 혼란의 그런 도가니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그게 예수님의 친절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폴 워셔가,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폭발돼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분노를 통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의 거룩함에 매료가 돼서 아주 그냥 열정을 가지고, 아 그래서 이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내쫓는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때로는 진실을 말씀하셔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서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제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가르치니까 거기 든 사람들이 이건 너무 듣기 어려워요. 그리고는 거기 몇 명을 빼고는 다 예수님에게서 물러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이해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쉽게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려면 떠나가라. 떠나가려면 떠나가라 해서 12명만 남은 거예요. 예, 5,000명이 먹었는데 남은 건, 예, 12명만 남았다. 그래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머지에게 묻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만 남아서 그 사람들 통해서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가 된 거지. 예수님 말씀을 약화를 시키고 쉽게 그래 어떻게든지 이해해 주마 그러고 세상 말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해야 될 그런 죄인들, 그 죄인들의 위선과 죄를 책망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친절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다. 예, 폴 워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가서 보면 또 자식들에게 하던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채찍질을 받고 그러고 우리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 얘기하면 그러면 저 사람 마음 상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그걸 소프트하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그냥 돌돌 돌려갖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똑같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채찍질해서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해야지. 아유, 이 아이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이 아이가 마음 상해하고 평생토록 또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네. 이러고서 이렇게 나가면은 그 아이를 망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가서 보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라.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두 개가 책망이고 하나가 권면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 개를 다 권면으로 부드럽게 하는 걸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이 마지막 때가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 문맥을 한번 가서 보시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 옆에 있는 거 가서 보시면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아,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저거 좀 듣기 싫은데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서 뭐 김상현 대표, 전환길 강사, 소위 목사들이 평신도라고 어느 면에서 얕잡아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목사들의 위선과 타협을 꾸짖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이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비슷한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사장 대접받고 왕노릇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건 구약시대에는 뭐 어느 정도 가능했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니까. 신약시대는 그거 없는 시대입니다. 신약시대는 그거 없는 시대예요. 목사들은 오히려 성도들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죄면 죄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회개할 건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돌이켜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 예배드린 하나님의 집을 락음악 콘서트장으로 만들고 나이클럽으로 만들고 쓰러지는 장소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야 그 사람이 깨닫고 죄를 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낙태는 죄라고 이야기해야 그걸 듣고 아, 낙태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공산주의는 죄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시스템이라고 목사가 말해야 그 나라 국민과 그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행위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그게 하나님의 친절이에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보존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믿고 그래서 없음이라든지 빠진 구절, 잘못된 구절 이런 성경 이건 우리 원치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는 이런 성경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길이요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친절은 세상의 친절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 오늘 좀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절, 성경적인 친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드러내는 친절이래야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친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절이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참된 친절이 무엇이며 사람의 친절하고 하나님의 친절이 어떻게 다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친절 이거를 베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